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좌우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2020년 교회 표는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늘 기억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예, 일부 예배로 드리고요. EM 예배는 또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교회에 오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혹시라도 누구와 이야기하실 때는 좀 거리를 두시고 또 마스크 쓰신 상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수 없는 분들, 또 건강 때문에 염려되시는 분들은 또 지금처럼 계속해서 가정에서 녹음된 예배로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단체 카톡으로 올려드린 주간 성경 읽기 또 계속해서 읽어주시고요. 또 꼭 그거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가정에서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선교도 모든 사역들이 다 올스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또 성도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나라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 확산이 쉽게 멈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끝나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어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또 서로 함께하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돌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를 분별하며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온전히 회개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삶을 빼앗긴 채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답함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 믿는 자가 깨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운 순간이 그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아픔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미안합니다. 이 풀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욕심에 따른 선택과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비와 디 사이의 시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인간은 버스, 즉 태어나서 데스, 죽을 때까지 초이스, 선택을 하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선택의 결과가 결국엔 자신의 인생이 된다는 말이죠. 실제로 우리는 매일 또 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도 아마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뭐부터 할까? 뭘 먹을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나갈까?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매 순간 우리는 어떤 결정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또 행동을 하게 되겠죠. 어떨 때는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고 또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선택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덜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덜 나쁜 것과 더 나쁜 것을 선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늘 이런 어떤 선택의 순간 속에 우리는 늘 놓이게 되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게 돼요. 때로는 그 선택에 만족하면서 야,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선택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렇게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택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기에 선택은 아주 중요하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한다면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기대나 소망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국어사전에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심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선택의 순간에 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현실을 정확하게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본래의 모습을 왜곡시킵니다. 좋지 않은 것을 좋아 보이게 만들고요. 옳지 않은 것을 옳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본래 있는 것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기도 하고 더 작게 보이게 만들면서 왜곡된 시선을 갖도록 만듭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욕심 때문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욕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은 꼭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 노력하지 않고도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사기를 칩니다. 그때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원래 그게 그렇지 않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것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면 정말 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바로 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따라 선택을 할 경우에는 그 대가가 매우 크게 돌아옵니다. 욕심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따른 선택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욕심에 이끌린 선택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벽한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쁨과 안식의 장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단순히 지혜를 원한 것이었다면 그것을 욕심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 안에 욕심이 채워지자 그 전에는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자신들을 죽음으로 이끌 그 열매가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꼭 어떤 것들이 그 누군가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 대상한테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으로 꾸며요. 꽃이면, 그 독이 있는 꽃이면 더 아름다운 색깔로. 우리가 보통 독버섯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더 이쁜 모습을 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연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욕망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욕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 그게 더 좋은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런 것들이 더 좋게 보이고 그것이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욕망에 가득 찬 시선은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왜곡시켰고 그 결과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던 장소에서 불행과 불안과 슬픔의 자리로, 고통과 고난의 자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부터 7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라는 그 성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얻게 된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끝난 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적질합니다. 성경에는 그가 훔친 것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 정도의 가치일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는 그걸 훔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외투지만 결국엔 땅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자기가 귀하게 쓸 것 같은 은이나 금도 결국에는 땅속에 묻어놓을 걸 가지고 사온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알았던 거죠.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없는 물건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땅속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유혹되게 만들고 잘못된 행위의 자리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름답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결국엔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훔치게 된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욕심에 따라 행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공동체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의 죄가 드러나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한 잘못된 선택들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죄와 그로 인한 고통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죄와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했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는 아버지의 말에 예하고 가지 않았던 한 아들과 그 자리에서는 아니요 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을 따랐던 또 다른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들인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앞에서 예하고 아니, 그러니까 따르지 않은 아들이 아니라 앞에서는 아니요 라고 했지만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아들이야말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 아들임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세례요한이 왔을 때 그 회개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울타리도 두르고 거기에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만든 포도원을 관리할 농부들을 뽑았고 그들에게 새로 주고 자신은 멀리 떠났습니다. 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 집주인은 소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거는 포도원 주인의 마땅한 권리이죠. 소출의 일부를 주는 것은 소작농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당시라면 주인이 사람들을 보내어 이 농부들을 모두 잡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러한 무자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비로운 주인과는 다르게 처음과 마찬가지로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아, 이 정도 되면은 뭔가 나도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한두 번 참아줬으면 됐지 이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다 착하셔가지고 그런 마음 안 드시나 본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참아줬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아요. 이 주인은 오히려 자기가 다 만들어놓고 이 사람들을 고용해줬습니다. 여러분, 소작농이라는 사람은 자기 밭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뜻해요. 자기 힘으로는 농사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당시는 로마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주인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만들어놓고 이 사람들에게는 거기 와서 마음껏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거기에 일부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자기를 그곳에서 살게 해준 사람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다시 한번 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내 뜻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이 사람이 나처럼 여겨주면서 우리 아들의 말을 잘 듣고 그래, 그 소출의 일부를 나한테 보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이 상속받을 아들이니 이 사람을 죽이면 오히려 이게 우리께 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치에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 사람들의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상식에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에 따라 이 아들을 포도원에서 끌어내어 죽이게 되는 거죠. 그들의 욕심이 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 포도원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것을 주인에게 빼앗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고생한 그리고 농사지은 것을 주인에게 주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 어떤 것에도 사실은 자기 권리가 없었음에도 그들은 마치 자기의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욕심에 이끌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 죽이고 결국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직접 결론을 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되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본문을 읽어서 이미 답을 아실 것이죠. 본문을 읽지 않았어도 주인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했을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했을지, 아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 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2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 싶었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참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과 그 포도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든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장을 근거로 하여 포도원을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시의 그 민족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인이 자신이 조성한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맡기신 것, 작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주인에게 마땅히 결실을 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의 삶,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들을 보낸 주인의 모습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부하고 거절하는 농부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아들, 농부에게 포도원 밖으로 내쫓기고 죽임을 당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 될 것인가를 예언하신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건축자의 머리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으셔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중심으로 세우실 것,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44절에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반석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석 위에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시라는 사실과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말씀임을 잘 알았습니다. 포도원을 관리토록 세례를 받은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성전에서 행했던 악행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마다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쳐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펴서 읽으며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던 그 결과를 분명하게 깨달았고 자신들도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삼고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 사울이라는 왕이 인생의 그 뒷부분, 왕이 되고 처음 좀 잘했던 그 부분 빼고 그 뒷부분이 다 무엇을 위해서 일했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나라가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것들을 행하고 내 것을 빼앗는 자라고 여기는 다윗을 평생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왕으로서의 인생을 끝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왕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행했다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져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눈은 이미 욕심으로 채워졌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었죠.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빼앗길 것이며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네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내게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인생은 네 거다. 네 것은 다 네 거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내게 맡겨주신 것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신으로 쫓아 행하는 자는 사망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게 맡겨주신 것의 참된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고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욕심을 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욕심에 따른 선택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것이라는 분명한 선택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려는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도 붙잡고 욕심도 붙잡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욕심이 들어오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욕심대로 산다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욕심의 도구로 만들어버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 성령의 열매,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이제 가능성이 없어!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것으로 죄책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까지 잘못된 삶 속에서 다시 돌이켜 우리의 참된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참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따른 선택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은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선택의 시간에 욕심에 이끌려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보여주시고 이제 다시 돌아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고 그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3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리고 또 다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셔서 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활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선교의 현장 속에, 또 이 나라와 이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상황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